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노동당 최고위층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 정치국 확대 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난 지 불과 11일 만에 다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최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북한 지도부가 올해 전원회의만 3차례 연대에 이어서 정치국 확대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자주 여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는 원래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여는 것이 이제 그 관례되면 관례인데요. 네. 올해만 해도 지금 1월에 열렸고 2월에 열렸고 그리고 6월에 이렇게 이제 3차례나 열렸고요. 더군다나 이 밖에도 그 1월에는 그 아시겠지만 그 8차 당대회 열었고요. 그리고 거의 매달 무슨 정치국 회의니 무슨 세포비서 회의 이런 것이 그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만 연 것이 아니라 회의를 열어서 그 정치국원을 교체하고 또 간부들을 교체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당 경제부장을 이제 한 달 만에 교체를 하고 또 선전비서로 임명됐었던 이제 박태성이 선전비서로 임명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해임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한 사나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지 지도를 다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회의는 많이 열지만 또 현지 지도도 안 가는 상당히 지금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지금 10년 차가 되는 해인데요. 아마 집권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상당히 김 위원장의 신기가 초조하고 일종의 그 고민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지금 북한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지금 닥친 거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믿었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지난해 선거에서 떨어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는데 북한은 그 전제 조건으로 제재를 풀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라, 보장을 해라 이런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에 지금 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은 물가난, 식량난, 외화난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돈이 없습니다. 외화가. 네. 달러, 위안화 이런 것이 많으면은 뭐 식량도 사오고 물자도 사오고 그럴 수 있는데요. 또 중국이 도와주면 좋은데 중국도 지금 그 무역 거래량을 보면 잘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가 없이 북한이 그 내부적으로 계속하는 얘기가 자력갱생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력갱생으로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안한파으로 상당히 지금 되는 일이 없고. 상당히 네. 일종의 위기 사항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한 이후 최대의 그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북한 노동신문은 이번 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부문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걸까요?
네, 북한의 발표가 나온 뒤에 가장 먼저 들어선 의문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북한에서 과연 코로나가 발병한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고요. 또 비밀에 쌓인 나라인데요. 그래서 과연 북한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봉쇄까지 가는 극단적인 통제를 시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그 누적 그 검사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는데 아직까지 모두 음성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코로나 발병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만일 북한에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병했다면 보건체계가 낙후된 북한에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기보다는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한 북한의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북한은 개성에 탈북자 한 명이 들어갔을 때도 개성시를 봉쇄하는 등 상당히 과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또 이처럼 완전 봉쇄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아니면 극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그 관측도 있는데요. 만일 사실이라면 확산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여러 얘기들이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북한은 아직까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북한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앞서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북한의 그 보건체계가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병이 되고 백신 접종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은 근무 태만을 이유로 최고위층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최 기자가 뭐 일부 해임된 인사들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밖에 누가 좀 해임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북한이 그 29일 날 이제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그 최 고위급 간부들을 이제 해임한 것인데요.
예.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회임되고 또 누가 그 자리를 그 채웠는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북한의 언론, 노동신문 같은 걸로 봐서 아마 그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중앙이 비서를 이제 소환 선고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그 고위 간부들 해임하고 아마 그 인사 조치를 한 것 같다.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문가들에서는 이제 공개된 이제 북한 텔레비전 화면을 기준으로 볼 때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병철 그리고 박정천 그 군 총참모장 그리고 보건 담당인 그 최상건 당비서가 해임됐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보면은 그 공개된 북한 TV를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그 나옵니다.
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제 손을 들어서 일종의 그 거수로 그 표결을 실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단상에는 한 10명 정도 이제 그 간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리병철 그리고 박정천만 손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이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만일 이날 표결이 그야말로 당 간부들의 그 해임을 그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이들이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표결에 그 참석 그러니까 손을 들지 못하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따라서 이들 두 명이 그 잘렸을 것 같다 해임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상건 그 당비서 보건 담당 비서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어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유는 모르지만 이들이 그 해임된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이렇게 지금 그 군 쪽 사람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보건 담당 비서가 한 명.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군량미 그러니까 2호 식량이라고 그러죠. 2호 창고 군량미를 풀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것을 좀 그 태만하게 했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아마 그 해임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네. 한국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고위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숙청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새로운 5개 연계 8차 당대에서 수립을 했지만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수척해진 모습까지 지금 연출하는 상황이고 식량난까지 가중됐다고 보면 지금 예정된 위기가 가시화되는 거거든요. 김 위원장으로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계속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왔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미 예정된 숙청과 희생양 찾기에 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조 박사의 말을 잠시 들어봤는데 최원기 기자,
예?
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 경제난이나 여러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을 텐데 과거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도 그렇고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 지도자가 아닌 관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민들이 계속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이 상황을 보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걸까요?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 네. 이제 7월 초인데요. 올 봄부터 이제 한국 같은 데서는 여러 차례 이제 비료, 식량, 또 백신 이런 걸 포함해서 북한에 그 지원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그 통일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작년부터 우리는 외부 지원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그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 1월부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중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그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이고요. 또 방역을 하면서도 무역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무역이 위축되고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무역 자체를 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면서도 무역은 할 수 있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야말로 봉쇄 조치를 거의 취한 거죠. 그래서 북중 무역을 다 가로막았기 때문에 물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물가가 오르고 식량난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은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거꾸로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리면 뭐 국경 봉쇄를 푼다든가 수입을 한다든가 하면 이 당면한 어려움은 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예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 조치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자력갱생을 벗어나서 자력갱생으로는 안 되니까 자력갱생을 벗어나서 백신 등 그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가 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코로나 확산에 대응할 기반 시설, 인력, 자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수록 그 악영향은 김 위원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그 백신, 코로나 백신을 코백스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형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 고위 간부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그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선 김 위원장이 그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난 등 내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앞서서 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을 했고 또 식량난을 언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중대 사건을 언급하는 등 계속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 주민들을 우려해서 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퍼질 경우 이에 대응할 자원이 없다 이런 점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그 만일 북한의 보건 상황이 악화됐다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김 위원장이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중대 사건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계속 보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고 또 외부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향후 조치,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더 지켜봐야 확실한 예.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분석과는 별개로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현철 기자, 그 물가난과 식량난으로 내부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상식적으로 국고를 풀어서 식량과 물자를 어떻게든 수입하는 게 정석일 텐데 이렇게 간부들을 해임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그 지금 현재 북한 최상부층 권력 구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간부들을 해임한 조치가 누적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이런 그 조치를 통해서 물가난, 식량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데 어쨌든 지금 북한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도 잇따라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까지 겹친 이른바 삼중구에 직면하면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건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올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당대회 또 전원회의 뭐 이런 것들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경제 문제를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직접 식량난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간부들을 숙청하고 이런 희생양을 찾는 그런 작업에 나선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런 내부 단속, 내부 결속, 또 자력갱생 이런 것들로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북한 관영방송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 감소 소식을 전하고 또 이를 걱정하는 한 주민과의 인터뷰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 그 관영 그 조선중앙TV가 이제 6월 25일 날 방송한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쭉 그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는 그 당 그 회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북한 주민이 나와서 총비서 동지가 그 수척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런 그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도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체중 살이 빠진 것은 이제 확실을 하고 북한 텔레비전을 그 본 주민들도 이제 이것을 그 알아챌 테니 북한 그 관영당국 그러니까 선전선동부나 조선중앙방송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살이 빠졌다, 애민 지도자다 이런 것을 이제 부각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두 가지 문제를 그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줄곧 그 지난 10년간 살이 쪄한 그런 상황인데 왜 살을 뺐느냐, 병 때문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건강을 염려해서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로 북한 먹으려면 살 까기 일종의 다이어트를 한 것이냐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그 일정을 지금 쭉 보시면 김 위원장이 5월 7일을 마지막으로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한 달간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살이 상당히 빠진 모습이 이제 그 나타난 것인데요. 네. 외부 그 언론, 북한 관측통들을 보면은 이 당시 그러니까 한 달간 그 종족을 감춘 그 기간 중에 강원도 원산에 있는 그 김 위원장의 그 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별장에 그 요트 그러니까 호화 유람선이 그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나타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볕에 좀 그을린 듯한 햇볕에 탄 그런 것을 그 알 수 있는데요. 이걸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간 일종의 그 휴가 원산의 별장에 가서 요트를 타고 좀 휴가를 하면서 살을 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북한 당국인 뭐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는 알겠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과연 그 믿어줄까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키가 170cm고 140kg 정도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이번에 이제 한 10kg 정도를 뺐다고 해도 체중이 130kg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뚱뚱한 편이고 이런 편인데 이것을 이제 북한 주민이 나와서 수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줄까 이런 것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VOA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올 상반기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한이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여러 시도와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 별다른 진전 없이 하반기로 넘어간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국무부가 수차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북한 지도부는 결국 이런 대화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배경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그 6월 22일 날 나온 그 짧은 담화가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이제 담화를 냈고요. 이어서 그 리성건 외무상도 23일 무의미한 대화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하고 말았는데요. 배경은 지금 뭐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그 일종의 그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제재 해제 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바이든 행정부는 그 얘기하지 않고 대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 우리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같은 자신들의 그 전제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목할 점은 사실은 그 북한이 미국과 아무 대화와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뭐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 뭐 협상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두 차례나 짧긴 하지만 담화를 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과 한국과 대화, 협상 이런 것이 할 생각이 없은 상황에서 북한이 담화를 냈을 때는 그 비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국과 미국을 상당히 그 욕을 퍼붓는 조롱하는 그런 그 문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굉장히 짧습니다. 김여정 담화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문장, 그 리성건 담화는 다섯 문장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그 대화를 완전히 일축하고 거부한 것보다는 일종의 좀 그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가운데 네. 이런 그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네.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남북 관계도 관심사인데 지난 5월 말 미얀 정상회담 이후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 좀 제의도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만 역시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떤가요?
네, 뭐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예.
워싱턴에서 열린 미얀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 이런 공동 성명이 나왔고요. 뒤이어서 박지원 한국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했고 또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남북 관계 모종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남북 간에 어떤 의미 있는 접촉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김 대표가 한국 방문 중에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왔던 미얀 워킹그룹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을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는데 북한은 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남북 간에도 그 대화가 끊기고 협상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한국 언론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남북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에 남북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한 친서를 교환했다 이런 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통해서 화상회담 등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소식통은 전하고 있는데요. 또 친서 교환이 한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뭐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 친서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반응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외교가에서는 아직 성사되지 않은 걸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공식적인 채널 쪽에서는 그 남북 간에도 대화와 접촉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밑에서는 뭐 또 다른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움직임이어서 이번 언론 보도가 네.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뭐 아직 양국 뭐 어느 정부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엔에서 29일 화상회의로 열렸는데요.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government's involvement in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에 관여한 것을 전적으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납북자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계속 주도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이제 일본 정부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강력급 장관인데요. 이번 연설에서는 두 가지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 국제적으로 북한에 좀 압력을 가해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에 좀 노력을 해다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일 그 납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그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해서 일본인 17명이 그 납치된 것으로 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5명은 이제 귀국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12명이 문제인데 이 12명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당연히 일본으로 이제 송환을 하고 만일 그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북한이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북한 당국은 2002년이었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었는데 왜 이렇게 이후에 일이 꼬인 건가요?
네, 무엇보다도 납북 피해자 수에 대해서 북한과 일본 양측이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17명이 북한에 납치됐고 이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8명이 사망을 했고 5명을 돌려보냈으니까 이제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종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면서 해결이 어려운 건데 거기다가 북한은 그 일본이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으로 보냈는데요. 일본에서 DNA 검사를 해보니까 메구미의 유골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메구미가 사망했다는 북한의 말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8명의 생사를 다시 확인하자 이렇게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이러면서 응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북한과 일본은 2014년에 그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기로 했고 일본은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은 없었고 양측 협상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전임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하나로 지정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북한은 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런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일 인신매매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을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북한 여성들을 포함해서 이 인신매매 상황이 북한에 계속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탈북한 여성들이 인접국인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데요. 불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그 탈북 난민 여성들 대다수가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일부 북한 여성들은 또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감금되거나 납치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신매매범들은 중국에서 북한까지 뻗어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북한 여성들과 여자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이런 범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인신매매범에게 그 신체전 학대 또 성적 착취를 당하고요. 또 강제 성매매 아니면 또 중국 남성들에게 팔아넘겨지는 강제 결혼 이런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어디니까 약 3만 명 정도가 된다는 그런 추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북한의 강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외 노동자도 미 국무부는 그 인신매매 하나로 보고 있고 또 북한의 그 수용소에 수감된 수많은 수감자들 이 수감자들을 예. 통한 그 노동 이런 것도 인신매매 하나로 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얘기가 나왔듯이 이 강제 노역, 착취 이것이 또 인신매매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 특히 북한을 언급할 때마다 이 사안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 또 유엔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북한을 표현할 때 이 노예국가다 또는 감옥국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강제 노역, 착취 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만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그 수용돼 있고 이들이 그 강제 노동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만 그 노동 착취,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또는 민간 연구소는 북한은 일종의 그 현대판 노예 국가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요. 한 연구소에 그 북한이 현대판 노예가 가장 많은 국가로 그 꼽히는데요.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한 260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인구 10명당 1명꼴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10%가 현대판 노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판 노예가 다른 게 아니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현대판 노예입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그 월급을 못 받으면은 이것이 그 노임을 못 받으면은 이것이 이제 그 현대판 노예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북한에서 지금 넘어온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한 4만 명 되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이제 그 살면서 취업 그러니까 직장을 잡아서 가장 놀라는 거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을 제때 그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 사람들이 물어봐서 아니 그럼 북한은 월급을 안 주냐 그러면 주긴 주는데 북한 돈으로 한 2천원, 3천원 준다 뭐 이 정도면 돼요. 이건 1달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을 하면 아무리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미국 돈으로 하면 1,000달러, 2,000달러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거의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어쨌든 대다수 주민 그러니까 당 간부들을 빼고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UN 또 일반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노동당 최고위층 인사를 해임한 소식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봤고요. 또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 소식, 또 북한이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